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바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제 앞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 주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본문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이 여러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오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막 설명을 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여쭤봤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시면 이 안에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비유 말씀하시면서 씨앗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고 또 여러 종류의 밭들이 나오는데 땅들이 나오는데 이 땅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니까 우리들, 사람들을 땅으로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씨앗은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가지고 네 종류의 땅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넓게 보자면 히브리어에서는 뭐 동일한 의미를 쓰기도 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넓게 보자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 모든 기적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네 종류로 나눴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을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이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길가가 이들이다. 누구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돌밭이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돌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또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잘 이 말씀에 의한 그런 유익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 좋지 못한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외적인 환란이나 박해가 주어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때려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싹이 나기는 했지만 성장하지는 못한 겁니다. 성장하지는 못한.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뿌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외적인 여건들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런 여러 여건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성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환경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수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듣는 많은 간증들도 환경들이 좋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제 여의도에 살면서 가끔 뭐 일정 기간 동안 여의도에 있는 경향교회를 나가곤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서원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듣다 보면 서원태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간증했던 얘기들을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은 재미도 있고 또 은혜도 되고 하니까 처음에 교회를 가서 이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만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자기 형이 너 교회 가면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아니면 뭐 떡을 주냐 학비를 주냐 내가 너한테 차비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갈 것 같으면 가서 예수한테 교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고 난 너한테 아무것도 이제 안 줄 거다 이래가지고 성태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제 학생이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회수권을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를 했대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주여 주여 회수권을 주옵소서 하고서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는지 주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눈을 떠봤더니 이 앞에 누군가 회수권을 갖다 놨더래요. 그러니까 학생이 회수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마 그 기도를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누군가 듣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회수권을 사다가 그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형은 회수권을 안 준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회수권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차 타고 학교 다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외적인 이런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 때 이거를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경우들은 정말 많이 있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것. 이게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땅이 나옵니다. 이게 좋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가시떨기예요. 이게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또 성장하기도 했는데 열매를 못 맺은 이유가 19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된다. 염려, 유혹, 욕심. 염려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가시떨기는 성장을 한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잘 성장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것들 때문이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혹은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소들을 보시면 내적인 요소들입니다. 내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다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외적인 환란과 핍박은 잘 이겼지만 내적인 이런 유혹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생활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좀 돈에 밝은 편입니다. 재리를 따지거나 이자를 따지거나 현실이 어떤지를 잘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이 분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은 잘 그걸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 어떤지를 잘 이해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저는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그건 잘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현실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뭐 예배당 구하러 다닐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자리를 예배당을 얻어서 더 이상 제가 얻으러 다니지 않지만 예배당 얻으러 다닐 때 보면 틀 결과는 똑같아요.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좋은 예배당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금 1,000만 원도 없는데 지하실을 벗어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늘 바람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짜리지만 그러나 창문이 하나 있는 지하실을 얻자. 그냥 온 사방을 다 쏘시고 다녀도 그런 데가 없죠. 그렇죠? 보증금을 좀 올려줘야 그래야 창문 있는 지하실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려고 늘 노력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가. 현실을 잘 인식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좀 더 좋은 곳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이 60짜리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데 지상 2층에 있는 70평짜리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긴 하지만 또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너무. 근데 이게 사람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그 현실 때문에 사실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참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느냐. 한국교회를 보세요. 말씀을 듣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죠. 기쁨으로 잘 받아서 싸게 났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에서도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넘어질 때를 보시면 욕심을 부리다가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를 그르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특정한 교회를 다 이야기해서 흉을 보고 날 입장이 아니지만 왜 명성교회에서 김상하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서 이 풍집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냐고. 무엇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이게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면 그럼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풍성한 그런 잎사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땅이 되라는 거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이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고 내적인 욕심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넘어서고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비단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좋지 못한 환경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염려가 없겠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환경들이 있다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헷가닥해서 이랬다 저랬다 근심 걱정에 막 빠져 있다가 헛된 생각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다가 복권이나 사러 가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내가 언제든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지. 내 마음에 욕심이 휩쓸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들, 이런 결심들 또 이렇게 인도받도록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귀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럴 때마다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악한 마음들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하여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 맺는 아름다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